신약성경 129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매일 성전에 올라가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위협을 느끼며 마음이 여간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 속에서 이제 그 불편함이 서로 적대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잡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이 질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안에서의 사역은 자격 있는 자들만의 그 허락된 권리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선출되어 이 성전에서의 제사와 또 가르치는 인들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19장 47절 보시다시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해서 보듯이 이 일들이 이제 이 시비거리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심으로 답을 대신하십니다.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여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잡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당시 유대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무시무시한 독설을 퍼부었으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세례 요한이 비록 잡혀 옥중에서 죽었지만 그를 보낸 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이냐라는 데 대하여 지금 여기서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야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기 싫지만 그걸 거부했다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답을 할 수 없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나도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메시아인 것을 저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들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은 원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에 가면 이 사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의 예언 속에는 성전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고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즉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구원과 자격에서 내쫓긴 자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인류 모두를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의 싸움의 주제이지요. 성전은 어떤 권위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이제 거기에서 제도와 그 예식에 의해서 수종들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권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저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말하자면 권위가 그 전을 허락하고 제도를 필요하게 한 하나님으로부터 관리하는 자에게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 싸움이 일어나는 발단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친히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열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관리자들에 의하여 그들이 권위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로 하는 백성들과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이해를 위하여 이 비유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라는 성경의 약속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만큼이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이 생겼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면 답을 받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기도의 효과는 간절히 갖게 되는 겁니다. 간절이 주인이 되죠. 간절히 기도하면 받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사실 그 기도는 응답할 필요가 없는 기도라서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우리가 정말 그게 목말라 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찮고 의미도 없고 안 들어줘도 되지만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죠. 핵심은 거기에 있죠. 기도의 응답 여부가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찮은 기도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안 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서 하찮은 것으로 귀한 것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군가가 가로막고 앉아서 들어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고 죄인은 들어올 수 없고 준비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거기는 예수님께서 매우 진노하사 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장사하는 자들을 다 때려 내쫓으신 것으로 나오고 격렬하게 청소를 하시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어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열어놓고 허락하신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든지 허락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소원이 그를 삼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또는 교회의 특징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아주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포입니다. 교회는 그 특징상 공포가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격이 요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포와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허락한 성전이었고 교회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9절 수가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중인 내용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옛날 개역이었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들은 말글을 썼고 지금 자꾸 개역을 해오면서 글글로 자꾸 번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재미는 좀 덜합니다. 이 운율에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리가 됐을 때 북왕조는 열 지파가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는데 유다가 워낙 크니까 남왕조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북왕조는 열 지파를 연합하여 분립됐지만 아쉽게도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 속하지 않고 유다에 속해 있는 겁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왕조가 열 지파나 연합하고 있지만 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러 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하나님 섬기는 신정 국가인데 성전은 유대 땅에 있고 자기네는 이스라엘이니 그들을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북왕조가 여러 군데 산당을 세웁니다.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대신 지내게 됐고 나중에 그것이 부패하여 우상의 산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에 산당이 있고 예배처소가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당신이 성전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예수께서. 근데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모든 자격과 조건은 누구에게 요청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성전을 지은 때에도 뜻이 그랬고 그렇게 예표되고 상징화됐던 것이 그 실체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부르십니다. 예수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을 허물며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어느 곳에도 공포와 자격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공포와 자격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 거기에는 우리의 부족이나 또는 어떤 우리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한 방해가, 장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의한 장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함축된, 전제된, 해결된 신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실컷 보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무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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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에 나열된 모든 것을 보십시오. 장애가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힘들도 사망이나 또 뭐 있어요? 고통이나 의심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천사나 모든 것을 다 나열하여 예수 안에서 묶인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전제 아래 예배라는 것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이런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여 거긴 공포와 자격이 방해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된 것을 방해할 것이 없다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시시한 것으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누구나 겪어보신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보신 분도 있고 간접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로 싸우면 예배를 서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쪽 파가 찬송을 부르면 한쪽 파가 기도를 하고, 한쪽 파가 설교를 하면 한쪽 파가 사이렌을 울리고, 얼마든지 본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방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기로 하면 어떻게 싸워도 좋지만, 신자이기로 하는 한 예배 시에만은 함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와 찬송을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그 어느 때도 심판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이죠. 심판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언제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촉구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의 감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특성이 뭐냐면 세상과 다른 것인데, 뭐에서 다르냐? 만족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어렵죠? 매일 걱정을 가지고 오지만 만족한 자여야 됩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며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면제받거나 여러분의 요구가 늘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에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표정이 좋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라는 기본 조건과 자격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 서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건들까 봐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에 너무 묶여서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숱한 사람들이 동일한 인생이라는 말 아시죠? 고민과 의심과 불안과 막막함 속을 동일하게 걷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 같은 인생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아주 쉽게 인간극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극장만 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나보다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열어놓으신 집에 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기본 조건 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간절한 것임을 기억하고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잡혀 죽으시는 그때까지 성전에서 이 싸움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여 찬송과 감사를 드리라.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족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와 인생의 모든 도전들에 대하여 답인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성전 청결에서 보여주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거늘 너희는 도적의 구렬로 만드느냐에 해당하게 됩니다. 거기는 거래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받았다는 것이 모든 현실과 인생과 그리고 역사와 운명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대인관계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을 가지고 상대와 관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감사와 복종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주일 예배에 참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도전과 시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보하지 않는 한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직분은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떤 은혜와 명예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벌벌 떨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걸으셨습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더 깊이 채율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인생을 걸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고백이 힘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을 더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